강대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아주 은혜스러운 참이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방문하신 우리 권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좋은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6장에 전에 공부하던 말씀을 계속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둠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눠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큽니다라.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일곱째 재앙 가운데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가진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예, 공기 가운데 쏟음에. 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음성이 어디에서 나온 음성입니까? 보좌로부터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까지는 보좌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언제 등극하십니까? 재림 후 천년 후에 만왕의 왕으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속정을 하시는 그런 기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났는데 되었다 하는 음성이 납니다. 우리가 왜 이 재앙들을 연구하고 이 마지막 우리의 구원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주제들이지만 이 마지막 66권의 마지막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게 쉽게 생각 없이 넘어갈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었고 그것도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일곱째 재앙. 네. 큰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있다. 이 일곱째 재앙의 특징은 큰 내성과 번개와 지진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오사카에 몇 달 전에 갔더니 우리 교인들 집에 갔더니 전부 이런 쓸건에 이런 농자구에 물건들이 있는데 다 천장에 끈을 가지고 묶어놨어요.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제 묶어놓은 그 모양들이. 그래서 저 왜 저래 묶어놨느냐 그러니까 오사카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난답니다. 흔들흔들흔들 하는데 안 묶어놓은 것들은 높은 데서 다 떨어져가지고 깨어지고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높은 데 있는 물건들은 다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조여놓고 아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지진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서 지진이 나면 어떠냐 그랬더니 건물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혼이 나간답니다. 정신이 없어진대요. 막 땅이 울렁울렁거리고 건물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그 아주 상상 이상으로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공포심에 휩싸이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재앙의 이 큰 지진은 이 세상이 있어오므로 이 지상에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느끼게 될 공포심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 중미의 어느 나라에서요, 이 아이티라는 곳에 0.7입니까? 아, 7.0. 7.0의 지진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 잠시 보아도 사람들이 그냥 고함을 치고 길거리를 방향 없이 뛰어가고 아주 공포에 휩쓸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재앙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구속의 경륜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와 같은 재앙이 이 땅에 내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더욱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된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매우 든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지 못하다면 구원이 흔들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날아가고 섬들이 사라지는 이런 엄청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만은 뭐하지 않도록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고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속의 경륜들, 계획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선지자 보내주셔서 성경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그 오묘스럽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재앙을 우리가 보면 아주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큰 진이 있다. 여러분, 여름철에 치는 그 번개 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한국의 번개는 조금 그래도 좀 부드러운 번개예요. 저 남미나 저기 제가 몽골에 갔을 때 한번 번개를 치는 걸 봤는데 아이고 그렇게 무섭게 치는 번개 소리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치는 건 상당히 부드러워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번개를 치는데 아 진짜 거룩해집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거룩해져요. 엄숙해지고 거룩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롱하던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일곱째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런 경솔한 마음들은 아마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다. 아마 대단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무서운 번개의 뇌성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표현하는 가운데 보면 이 지상에 엄청난 그 큰 산맥들이요 갑자기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렇게 큰 섬들이 바닷속으로 그대로 끓는 바닷속에 들어가 버리고 바다의 속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큰 바위들이 하늘로 위에 솟구쳐 올라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장면 땅이 마치 끓는 물처럼 울렁울렁 거리고 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내성 속에서 일어날 이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무엇으로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오히려 담담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어떤 무리에 우리가 속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째 재앙이요, 이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첫째 재앙은 어디에 그 대접을 쏟았습니까? 2절에 보면, 16장 2절에 보면, 예,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땅에 쏟았습니다. 예, 땅에다가 그 대접을 쏟아버렸습니다. 이 일곱째 재앙은 말입니다, 어떤 자들이 받게 되느냐 하면은 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이 땅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8절 보세요.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또 무엇을 망하게 하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뭐 하실 때로소이다?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여러분, 이 칠째 양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죄양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벌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19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늘 성전 중 어느 성전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렇죠? 예. 둘째 칸, 하나님의 율법이 보관된 둘째 칸, 언약궤가 있는 둘째 칸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바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숨겨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바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의 도우라, 그 말입니다. 예, 땅을. 자, 둘째는, 둘째 그 대접을 쏟은 자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3절에. 16장. 예, 바다에 쏟았습니다. 네. 바다를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 바다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까? 네. 바다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셋째가 어디에 대접을 쏟았습니까? 4절에 강과 물 근원에.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이 강과 물 근원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가 어디에 대접을 쏟았습니까? 8절에 보면 태양에 그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그 태양이 뭐를 했습니까?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우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태양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배하는 태양이 그들을 뭐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벌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가
큰강.
예.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
예. 여섯, 네, 다섯째가요?
짐승의 보좌.
예. 짐승의 보좌에 서둠에. 짐승의 보좌가 어딥니까? 네? 로마 캐토릭. 로마 캐토릭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이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이상이 여겨 무엇을 따르고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에게 보호자의 뭐를 내립니까? 재앙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요? 어디에 대접을 쳐줬습니까? 건강 유브라데 강에. 여러분, 큰 물, 큰 강, 큰 바다, 뭘 상징합니까? 백성, 물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큰 무리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망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짐승이 권세를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큰 무엇 때문이었어요? 백성들 때문에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짐승은요, 큰 무리죠. 백성들 때문에 그가 힘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물을 말려버리겠다. 유브라데강에는 물을 말리면은 로마 캐토릭이 앞으로 마지막 여섯째 재앙 때는 이 짐승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그 짐승을 지지하는 일을 철회할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에 부어버립니다. 버리면 물이 말라버리면 그때에 당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당할 재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마와 같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달려들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그들은 온 세상의 무리들로부터 저주의 표적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몇째 재앙입니다. 여섯째 재앙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 은혜롭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저지하시지만 어떤 자에게는 죄를 고집하는 자고 죄를 선동하고 죄를 창조해내는 그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장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칙을 이 지상에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일곱째는 어디에 붙죠? 공개. 인간들이 이 공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주신 이 대기권을 전부 어떻게 버렸습니까? 전부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파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땅을 망하게 했던 자들, 네, 땅을 망하게 했다는 것은 이 땅만이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말은 지구라는 말이에요. 지구라는 말은 지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망하게 했다는 것은 땅, 바다, 물, 공기, 그 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망하게 했던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일곱 재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이 지구를 망하게 했어요. 그 이에 그 사단의 일에 대리자 역할을 해오는 이 땅에 수많은 악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7재앙입니다. 자, 우리 땅이 어떻게 더러워졌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
내 눈을 들어 사산을 보라. 그의 생운치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어떻게 했느니라?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뭐를 더럽힌다는 말입니까? 땅을 더럽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땅을 더럽히는 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보실까요? 3장 9절에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행음함으로 무엇을 더럽혔다고요?
이 땅을 더럽혔.
땅을 더럽혔.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죄를 짓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법령을 만드는 것은 땅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이런 말씀했죠. 아까 봤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예, 큰 음녀가 무엇을 더럽혔다? 땅을 더럽혔다. 여러분이요, 그 음녀가 무슨 짓을 했어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무엇을? 법을 뭐하도록? 범하도록 유혹하고 기만하고 강제적으로 능력을 행사했어요. 이것이 다 무엇을 범하게 무엇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땅을,
예, 땅을 더럽힌다. 예.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이 더럽힘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땅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땅을 더럽힌다는 말은 땅 안에,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우리가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죄는 매우 영향력이 크고 전염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땅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그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더럽히는 이 죄가 적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다. 세상에 멸망을 가져오는 죄입니다. 그것이 큰 죄라면 그들이 받을 재앙이 어떤 재앙일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무엇입니까? 재앙. 지금까지 이 땅에 내리는 모든 재난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땅에 내릴 7재앙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공의의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의 자비가 섞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요, 일곱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대접을 공기에 쏟으니까 보좌에서 무슨 음성이 났어요? 큰 음성이 났는데 무슨 음성입니까? 되었다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되었다는 음성이에요. 되었다는 음성인데 이 음성이 태초에도 있었습니다.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다음에요. 네, 여기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니라.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다 되었다 하는 말과 같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버렸습니까?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사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여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이 창조 사업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성시켰던 창조 사업이 망했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재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사업이 일곱째 재앙의 하나님의 음성에 되었다는 음성으로 그 일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성되었던 이 지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고 그 사업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완성이 일곱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뭐부터 만들었습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빛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초목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창조는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을 만들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땅이 망하게 된 것은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죄를 이 지구를 만든 목적은 이 지구에 누가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재창조에는 누구부터 먼저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드는 일이 일곱째 재앙 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요, 구속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창조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형상을 담고 악인으로 우리가 다 변화됐지만은 우리를 다시 무엇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일곱째 재앙의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만들어지기 전에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탄생되기 전에는 이 땅을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구속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 속에는 우리 인생들이 완전히 누구처럼 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할 때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계획을 생각하면 그냥 흔히들 말하는 장로교인들 믿음은 그냥 다 구원받고 끝나버렸다고는 이 말이 상당히 지식이 부족하면서 오는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날 재림 교인들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체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고 항의하는 그런 많은 항의성 질문들이 구석의 경륜을 알게 될 때 다 그것은 사단의 기만임을 폭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기만이 완전히 뭐가 되어야 돼요? 폭로가 납니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너희는 그냥 고문을 해가 물고문을 시켜서 억지로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인격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자원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봉사 이외에는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라고 해서 억지로 협박하고 고문을 해서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의 사랑에 의하여 그 마음에서 스스로가 죄를 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인생들의 자발적인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았다고 영원 무궁토로 부글부글 타는 그런 지옥불을 태우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고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오. 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기면을 분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거 제가 올해 이번 집회 때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요 정도는 같고 여기는 틀리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의 증거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그 증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증거입니다. 그는 우리와 얼등하게 좋은 입장에서 시작했다면 그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범사에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심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의 의미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간에 비해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도 인성도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벽한 증거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상에서 다 뭐하였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가 되느냐면 빛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그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뭐하겠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가 우리도 뭐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어떻게 해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그렇게 읽었어도 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미락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요? 이루리라고 하신 그 성취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했다? 내가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자신의 생애로서 증명을 했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를 뭐 할 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유혹할 수도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히려 사단에게는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자신의 머리가 상해지는 것이요. 그것은 봐도 사단의 죽음과 멸망을 알리는 조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재앙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남은 무리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사단은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되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서 사단의 조종을 울렸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지만 마지막 이 남은 여자의 무리들은 죽음으로서 구원할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이 그들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죽음의 그 순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는 음성과 함께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멋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단은 더 이상 내가 이 영혼을 범죄하게 할 수 없다는 증거가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면서 떼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떼었다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떼었다. 그 다음에 언제 또 떼었다 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떼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것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언제 이런 음성이 바라지죠? 지성소의 사업이 어떻게 할 때요? 맞춰질 때 마지막 14만 4천인의 그 영혼의 이마에 인침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지성소에서 뭐라 그럽니까? 되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되었다고 하는 음성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되었다는 음성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하는 되었다는 음성이요. 두 번째 이 음성은 예수님 자신의 사업을 이제는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내 백성도 이제 나와 같은 품성의 소유자가 되고 훈련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모든 사업이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의한다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대로 세 번째 되었다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업을 마쳤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마쳐졌는지 뭐가 필요합니까?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검증이 뭐냐면은 7재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이 나고 성령이 이 지상에서 거두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뭐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그가 큰 소리로 십자가에서 남긴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맡아가나이다. 이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의 믿음. 그래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누구의 믿음을? 예수님? 그 엄청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과 동시에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어떤 도움도 없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그 죄의 고통과 마치 무덤 속에서 다시는 부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단의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누울게요? 아버지께 부탁하라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예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은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모든 창조 사업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태초에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업에 모든 인간을 재창조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맞추시고 검증을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검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 직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몰려가서 믿음을 굳게 지킬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되었다. 되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기로 하고요.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 61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13페이지 환란의 때 하는 데서부터 이런 말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 7주양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위에서 한 다섯 줄 밑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까지 읽읍시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치는 구속 사업의 마지막에 되었다 하는 음성에 의하여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업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검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7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모든 본자 개성 여러분들 하면 그 이어서 돌아가서 보십시오. 보시면은 거의 모든 그 7장을 통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업이 백성들이 검증을 받는지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보내냐면은 636페이지에 있는 말씀만 조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6페이지 그 오른쪽 제단 제우에서 첫째, 둘째 줄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이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내 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은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연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음성을 똑바로 알아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되었다. 이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이 지진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재림의 날을 가르쳐줄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광경을 그 엄청난 천재지변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 가운데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 생애에서 무엇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죄가
끝이 나. 우리의 품성에서 누구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될 때에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기만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전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이 나타나는 것만은 사단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사단의 기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한 백성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은 누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백성들이 살아야 되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 인간들의 품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기 전에는 사단은 참 하나님은 사단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억지로 고문을 해서 사단에게 자백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증거가 일어날 때 사단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서 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율법이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그 생애가 우리의 생애에 나타날 때 사단은 머리가 부서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단수에 의하여서도 머리가 상함을 받지만은 어떻게 해요? 복수에 의해서도 사단의 머리는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는 한 백성. 그래서 우리에게 이 7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다 믿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이 아름다운 구속의 경륜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아버지의 그 형상으로 재창조받은 하나님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그 날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귀한 기별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변화하게 하겠사오. 아버지와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우리의 온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주님 그 놀라운 생애를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내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시는 우리 주님, 그 성화의 사업이 끝나고 하늘에서 속히 다 이루었다고 외칠 수 있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안식을 지키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병든자가 있습니까? 또 마음에 상실당하는 실망당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또 진리를 찾아 애쓰는 아버지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